창세기 1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일정을 마치시고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정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정승호 목사님은 미주 한인 기아 대책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같이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안창민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이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예배받으시고자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연약한 죄인이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파수꾼 세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복음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이렇게 네이퍼베일 제일장로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진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며 시작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답을 들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성가대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사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딱 먹고 보니까, 제가 과손집 아들인데 사과를 딱 먹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남죠. 씨가 남더라고요. 근데 씨를 보니까 씨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통해서 씨를 남기는데 그 씨는 결국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개가 아니라 수많은 사과나무를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사과나무 심으신 거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여기 네이퍼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심으실 것 같은데, 저는 샴보고 사는데 그 동네는 별로 심을만 하지 않아요. 여기 네이퍼빌은 많이 심으실 것 같은데 심죠.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딱 한 개만 열린 집. 네, 농사 잘못 지신 겁니다. 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수없이 많은 사과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사과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씨를 품고 있고 결국 사과나무 하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과나무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네이퍼빌 장로교회를,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을 때 이 교회 하나에는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진리의 씨앗을 엄청나게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진리의 씨앗은 여러분 속에 하나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출가시키고 나면 제일 먼저 부모로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빨리 손주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주를 안 데리고 오잖아요. 손주를 안 데리고 온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또 다음 세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바로 생명체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 그 복음의 비전에 그 생명의 비전을 가진 똑같은 교회들이 지구촌 곳곳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확산돼서 그렇게 부흥돼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두셨고 교회에 그 생명을 두셨습니다. 교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선교단체 지금 출신입니다. 선교단체에서 나왔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세우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선교단체를 세웠다는 거 혹시 찾으시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증거는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마지막 때의 소망으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복음 증거의 마지막 돌파구요, 그리고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교회를 이야기해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에게 생명과 진리를, 진리의 씨앗을 심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인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별명을 짓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의 근원이라기도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읽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잠깐 갔다가 오는 길에 제 앞에 어떤 차가 가는데 차에 이렇게 그 번호판에 위에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What moves you?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이런 거야.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무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이동할 때, 어디를 갈 때 그 동기가 뭐예요? 왜 움직이십니까? 왜 이사를 하십니까? 왜 어디론가 향하여 갑니까? 그 길 떠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움직이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명령, 그것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이 그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첫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해서 가야 할, 아직 정확하게 요때는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12장 1절에는 지명도 장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가 목표했던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마지막 절과 그 앞에 있는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찾아서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그 가족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의 목적지가 본래 이 집안에 그 아버지 데라가 본래 목적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목적지만 정해놓고 가다 말고 하란에 거기서 그냥 거류했다 그랬어요.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데라는 나이 205세가 돼서 그냥 하란에서 그 거류하던 곳에서 죽었다. 본래 본인이 목적했던 곳에는 가지 못했다. 여러분, 데라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데라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이 데라의 가정을 통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너즈메라. 근데 분명한 건 데라는 목적지에 못 갔다는 거예요. 도중에 섰다는 거예요. 도중 하차. 우리의 인생길은 저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상의 존재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가는 모든 길은 그냥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면, 목적지가 아닌 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떠날 곳은 고향, 친척, 아비 집입니다. 갈 곳은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입니다. 버릴 곳은 인간적인 인연들이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보여진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장소도 지명도 없는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역의 공식적인 미국 이름이, 이 사역은 1971년도 미국 사람 닥터 레리 워드 박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월드 비전의 국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역을 할 당시에 여기 가까운 헤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엔 아주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에 얼마나 풍성한 그 잉여 농산물, 미국이 가장 잘 살고 그런 부유하던 시절인데, 그런 잉여 농산물과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헤이디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육체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면 그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긴커녕 점점 더 가난하고 그리고 더 부패만 심해질. 왜 그럴까?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그는 거기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이 피지컬 헝거는 단순히 그 겉으로 보이는 증상일 뿐이지 더 중요한 건 스피리추얼 헝거다. 두 번째, 한 사람의 빈곤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커뮤니티, 공동체의 문제다. 세 번째,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적인 그냥 지원 서포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서포트이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을 든 선교사가 가야 한다. 복음과 빵을 들고, 그래서 bread and gospel, 이거 함께 들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NGO 미션 릴리프 기관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고는 물질만 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그분이 당시에 자기 혼자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이렇게 그 파운데이션으로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단체의 월드 비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가난, 영적인 가난함과 육체적인 가난함이 오버랩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일을 하겠다고 포커스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포커스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사역지가 당시에 방금 막 그 독립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온 세계에 독립하자마자 알려진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의 독립연도하고 저희 사역 시작한 기구가 설립된 연도가 똑같습니다. 이 기구 이름을 성경에서 Food to the Hungry에서 따와서 Food for the Hungry로 이름을 정하고 FH라고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역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 70여 개국에 3,300여 명의 스태프들과 선교사들이 나가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이고 가난한 그 지역에 포커스해서 사역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비전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서 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쫓고 하나님의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개인의 비전과 개인의 야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버지 따라서 하란에서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넉넉한 그냥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가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믿음의 조상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네이퍼빌 장로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내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그래서 발걸음을 띄어서 갔다고 해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 우리가 읽은 그 1절의 말씀을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2절에는. 그리고 3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요 2절과 3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별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 두 번째.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복 받은 사람, 2번 복 주는 사람, 3번 1번 플러스 2번. 예, 여러분들이 웃는 걸 보니까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그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 이 모든 족속, 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족속에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모든 족속,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모든 족속까지 다 포함하는 것.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억수로 많아서, 이때 억수로가 누군지 아세요? 재산이 억수로 많아서, 이 지금 웃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아까 생각이 났어요. 조금 전에 그 무슨 유머 코너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에 한 코너가 억수로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부자가 나와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세요. 웃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예?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먹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근데 그런 거 가끔 보면 괜찮아요. 저도 가끔 봐요. 예. 선교사도 그런 거 봅니다. 네. 근데 그 억수로 많아서 그 아직 좀 과장되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 걸 과장되게 얘기하는 그런 코너예요. 그런데 뭐 이 아브라함은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억수로 부자여서 막 모든 민족에게 퍼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증거 없잖아요. 또 뭐 성경 말씀에 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뭐 크게 이루겠다고, 뭐 별처럼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아브라함 당신이 돌아가실 때는 뭐 약속의 약속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따로 나신 양반들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큰 민족을 당신은 못 봤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했는데 뭐 땅을 얼마나 많이 누리셨나요? 맨날 우물 때문에 싸우고, 예? 그리고 결국 자기가 돌아가실 때는 그냥 무덤, 묘자리 하나, 끝. 그런 그가 무슨 복의, 우리가 생각한 복의 근원, 무슨 입신양명 출세를 했습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 뭐냐고요? 이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허락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첫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참으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시카고에 온 지 이제 만 6년 됐습니다. 만 6년째인데 시카고에 사실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가라고 해서 이 시카고로 왔는데, 이 사회에서 LA에서 이 사회가 있었는데, 이 사회가 2월 22일인가 23일 날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래 메인 오피스가 워싱턴 DC 인근에 있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오피스를 2월 28일 날 문을 닫고 짐을 다 빼서 3월 1일 날 시카고로 가라는 겁니다. 뭔 이런 개떡 같은 이사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도 저런 얘기 쓰는구나. 그런데 하여튼 뭐 이 불평부당한 결정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이니까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홀 트럭 중에 가장 큰 트럭에다 온갖 그 저희 오피스 짐을 다 싣고, 그리고 뒤에다가 달리에다가 제 그 승용차 또 달리를 달고, 그 달으라고 그래서 달린가 봐요. 그래서 달고선, 그리고선 이렇게 이제 왔어요. 시카고까지 1박 2일 동안 그 눈보라를 헤치고 왔습니다. 근데 뭐 환영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펠로우십 교회 이제 그 창고에 일부 우리 짐을 부리고, 그리고 제 아는 후배 목사님 집에 스토리지가 다 비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다 갖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메릴랜드로 돌아가야 돼서 어떻게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우리 구역 예배 있는데 이거 뭐 열린 모임인가 뭐 그거니까 그냥 아무나 가도 된다고 같이 가자고. 나는 초대받지 않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초대받지 않은 어딜 가냐고. 이제 안 가겠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제 옆에 제 나이 또래에 어떤 남자가 앉았는데, 이 남자도 그냥 쭈핏쭈핏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갔으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해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간단한 무슨 이런 건강식품 회사 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물어요. 당신은 뭐해 먹고 사냐고.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목사인데 이런 사역하는데 여기 왔는데 뭐 집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다 새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두 주 후에 제가 이제 메릴랜드 갔다가 거기 정리하고 다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저희 자기 회사를 좀 와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들어가는 길에 그 회사 사옥을 보여주면서 사옥 한쪽 편에 빈 공간, 우리 여기 교회 앉으신 분들 한 절반 정도 되는 빈 공간, 그 안에 내부 사무실이 또 두 개 있고 뭐 이런 빈 공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사무실 여기다가 좀 일리 들어오시면 안 되냐고, 렌트 구했냐고. 안 구했다고, 못 구했다고. 글리 오라고. 근데 공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돈 달라고 보니까 거의 한 4,000불 이상은 줘야 될 스페이스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안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덜컹했어요. 이게 돈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입구에 CEO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갔죠. 그냥 앉아서 그분이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회사 이름이 YS 헬스인데 이 YS는 한국말로 영신이라는 거야. 근데 이 영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선대 아버지께서 평양신학교 출신의 최치복 전도사님인데, 6.25 때 피난 내려와 부산 근처에서 고아원 했는데 고아원 이름이 영신보육원이었대요. 근데 이 영신보육원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나이 많아서 60 넘어가지고 이 시카고로 이민 오신 거야.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딱 여기 중서부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꽃밭인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옛날 고아원 할 때 애들 고아아이들 먹이려고 양봉을 조금 했는데 이거 양봉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 노인 양반이 양봉을 한 거야. 그래서 양봉을 해서 꿀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채취해서 뭐 여기 보니까 여기 오래 시카고에 오래 사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 최치복 전도사님께서 뭐 양봉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주고 뭐 옛날에 스타고 파시는 분들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간의 수공업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커져가지고 그 아들 때 가서 건강식품 회사로 키워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지를 남기기를 이 YS라고 하는 것 영신은 고아원 이름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거 사업하면서 이윤이 생기면 꼭 고아들을 돕는 일들을 해라.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땐 다 잊어버렸어요. 막 영신이 커갈 때는 다 잊어버리다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도 사실은 거기 직원들도 많고 다 일하던 데인데 다 파이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빈 공간도 이제 사실은 제 만나기 전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거기 이제 렌트 줘가지고 메이커머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주일날 오후에 열린 모임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그런 사역, 제가 하는 사역 이야기, 빈곤 국가에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린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원한 이런 사역을 한다 이러니까 이걸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다. 그리고선 집에 가서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남자들은 일찍 철들수록 좋아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결제권자가 따로 있어요. CFO가.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아직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분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 예. 그분한테 결제를 받으려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한테 우리 그 오피스 그 공간 그냥 뭐 그 렌트 주는 것보다 그분 와서 사역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분 아직 사무실도 못 구했다는데. 그 여자분이 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 목사님을 우리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절대로 그분 나가라 소리 못한다. 우리 회사가 망하기 전까진. 그래도 하겠냐? 대답을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스 해서 지난 6년 동안 전기세, 수도세, 유틸리티 하나도 안 내고 인터넷도 안 내고 공짜로 6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회사가 그러면 이제 그동안 또 계속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건강식품 회사들 많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저기 LA에 4억을 하나도 마련하게 됐어요. 거기가 더 커져서. 근데 4억을 마련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LA가 그래도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인데 거기 빼놓고 사역이 되겠습니까? 거기도 오피스 하나 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렌트비 낼 돈이 없는데 이분이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거기도 그냥 공짜로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사옥 오픈하우스 하는 날 거기도 오픈하우스 우리도 낮에는 그 회사 오픈하우스 저녁 때는 우리 오픈하우스 같이 했어요. 이 살아있는 분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그렇지만 저는 이 시카고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의 그냥 회사의 이윤과 이익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바닥을 치고 반토막이 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던져진 그 명령? 그 마음을 붙드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만약에 제가 그걸 렌트비로 한다고 해봐요. 4,000불이면 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러한 일들을 이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이 사회의 불의한 결정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불편한 길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한 사람의 비전의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식품 회사가 금융위기로 모두 문을 닫을 때에 이 회사가 도리어 나누고 돕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이 남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바로 이 그 한 사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면서 주보를 딱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주보에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새우 축제? 새우구이, 새우구이. 저는 저기 한국에서 대하구이는 봤어도 새우구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날 하나 저 안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새우구이 하는 날 나도 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봤는데 그게 그런 날은 아니더라고요. 아직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애쓰고 분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 이 네이퍼빌 제일장로교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필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의 필드도 있고 뭐 협력하는 필드도 있고 파송된 곳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단 한 가지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시작하는 그 첫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그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한 7년 전, 한 8년 전에 저희가 파송했던 여성 1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메이카에서 부부가 한 가정이 사역을 하시다가 남편 이선구 선교사님께서 과로사로 순교를 하셨어요.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이 여자 선교사님 혼자 남았기 때문에 딸아이하고 둘이 후원교회에서 파송교회에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영주권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자기가 훈련받고 다시 파송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딸 하나에 가진 과부인데 남편을 잃었던 그 자메이카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있는 동안 자기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자메이카의 아이들이 그 빈민촌의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남편이 묻힌 자메이카로 자기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해서 다시 자메이카로 파송했습니다. 안식년 하라고 돌아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자메이카에서 과부 여자 선교사님이 딸 하나를 데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팀을 데리고 갔는데 그 딸 아이가 저희가 여기서 보낼 때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몸 그대로 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덥고 이렇게 해서 영양결핍으로 키가 안 자랐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자메이카가 아시다시피 이 마약 갱들이 많은 지역에서 늘 총알이 빗바늘 치는 곳인데 그곳에서 총알이 자기 이렇게 그 차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위 앞뒤가 다 뚫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부르시는 그 마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자메이카의 그 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에 헌신된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우주